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내가 말해주랴.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나름대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죠.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금하는 것이, 아저 헌금하는 것이 마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 아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더 봐요. 15장 7절 8절을 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약간 다르게 쓰였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자주 신랄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은 그렇게까지 심한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은 당시 연극 중에 한 배우에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한 배우가,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의 그 큐사인 있잖아요, 큐사인을 바꿔서 자기가 맡은 대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연극하는 배우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사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쓰여진 각본대로 행동을 합니다. 주님의 책망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이라고 하는 각본대로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곧 종교 연극하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열을 올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었던 마음의 상태는 무시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또 너무 잘 몰랐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체 하면서 내적으로는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겉으로 보이는 일에 철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라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의 심령에 손상을 끼치고 있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식사 전에 손을 마땅히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내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10절로 11절에서 보다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원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러한 충돌이 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심은 것이라는 말은 제도를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모든 종교 제도는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거죠. 또 14절에서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날카로운 풍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소경된 인도자리어 인도자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5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비유들을 다시금 해석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큰 원리입니다. 사람은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마음의 우물에 담겨 있는 것은 조만간에 입이라는 두레박으로 떠올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참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맞아요. 이 마음의 우물에 담겨져 있는 것은 조만간에 입이라는 두레박으로 떠올려질 것이다. 언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감기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19절로 20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실들을 목격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점점 윤리라는 기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찍이 이사야서 5장 10절은 이 시대를 향해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지식하며 아주 융통성 없는 자들로 아주 그냥 뭐랄까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뭐 좀 요즘 좀 심하게 말하면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바를 꺼리낌 없이 내쏟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회방과 도적질 등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동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거나 사람은 이렇게 가두게 하지만 사람은 그 하는 일에서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주님은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적인 것이 만연되어져 있죠. 영화나 텔레비전, 인터넷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얼마나 우리 그 뭐 만화 잡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방까지 우리의 자녀들 그 깨끗한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선정적인 포스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면제된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으로부터 세상에 면제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곧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같은 지적은 아주 아주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1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우리 주님은 공생애 기간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것이 새삼스럽게 들리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을 때 교훈하시기를 이스라엘 동네로 들어가지 그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불화의 시작은 이미 앞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국경을 건너가심으로 다른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수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것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혼혈 족속으로서 진짜 이방인이었거든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방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불렀을 때 그 여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은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귀찮게 굴었던 것이죠. 아마 약간 좀 당혹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 24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약간 거슬리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다윗의 혈통 안에서 오신 왕으로서 그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이 이방인에게 그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게끔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그것은 마땅히 행하셔야만 했던 최우선적인 임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머리 위에 담과 같은 죄패를 다루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랬어요. 그러자 그 겸손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간청하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인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그러한 근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주님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도 아주 그냥 기분 나쁜 그 여인으로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절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냅둬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돌아서면서 말하기를 주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거지 나사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그런 치욕을 기꺼이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 겸손한 여인의 신앙을 보고 감탄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돕겠고 내가 너희의 짐을 옮기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분이 가나안 이방 여인을 위해서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여인은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자세에 우리 주님은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던 겁니다. 29절로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둠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정말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31절을 보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4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에 관한 내용인데 이 기적은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중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비슷해요. 상황 전개가. 15장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기 있는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정말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의 복사판 같이 보이긴 합니다. 우리는 왜 마태가 그것을 추가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있다기보다는 메시아를 거절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제자들이 배우는데 얼마나 느린가. 참 배우는데 이렇게 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느려요. 그들은 이미 5천명 사건을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 주님께서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부를 만큼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냐고요. 34절로 36절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건을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지 않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은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는 건데 이것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이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저는 기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더욱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 아니십니까? 이 때문에 저는 그분을 전심으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죠. 37절로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천명이었더라. 그 수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시켰다고 하니까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에 가시니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갈릴리 사역에 속하는 내용인데 마가다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고 뭐 오늘날은 폐허가 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은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 상태가 그리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줌으로 끝나는데 그들은 믿는 데뿐 아니라 깨닫는 대로 늦었어요. 이것이 진실로 주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불화한 상태에 있었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의 미성숙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많이 인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곳까지 빨리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과 깨달음에서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16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